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한 절 한 절을 서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사도로 부름을 입으신 두 이 그룹에 대해서 대조를 하는 바울의 이 글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스스로 이 사람들이 우쭐거리고 부풀려져가지고 아주 서로 대적하고 싸우며 분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배부르고 또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스스로 부여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스스로 왕노릇하는 이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사형수처럼 끝에 질질 끌려가다가 결국에는 온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고 마는 그런 존재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구경거리가 되어서 이 사도들의 삶은 정말 비참했죠. 어리석고 그들은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비천한 삶이었고 굶주렸고 헐벗었고 매를 맞았고 잠을 잘 곳도 없는 곳에서 비방과 또 그들은 핍박과 그들은 또 많은 곤욕을 치르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버릴 수밖에 없는 찌꺼기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고 바울은 6절부터 13절까지 그런 말씀을 썼어요. 교인들은 그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사는데 그들에게 정작 복음을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준 사도들은 비참하게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그것을 썼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14절에서 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썼는지를 아느냐?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14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14절에 처음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말을 들은 그 글을 읽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입장에서는 몸둘바를 모를 정도로 사실 두렵고 부끄러웠을 거예요. 너희들은 대단한데 우리는 형편없다. 너희들은 아주 높은 데서 훌륭하지만 우리는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알겠느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런데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는 잘났고 당신들은 아닌데 뭐 이랬을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은 정말 고린도 성도들이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부끄럽지 않았겠어요? 자신들을 사랑하는 그 사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 스스로가 뭔가 된 것처럼 우쭐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아마 부끄러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부끄러워할지도 모르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결코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얘기죠. 수치심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뭘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워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존재가 지금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찔림을 받는 것이에요.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찔림을 받는 것이에요. 위대한 변화는 찔림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위대한 발전은 자신이 지금 현재 어떤 존재라는 걸 인식할 때 위대한 발전이 오는 것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과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신앙의 자리인지 어떤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남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있다면 그 심각한 문제거든요.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자신을 모르니까 우쭐거리는 것, 자신들을 모르니까 잘난 척하는 것이, 자신들을 모르니까 교만해지는 것이. 지금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알고 너희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이 바울이 이런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1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고린도 성도들과 사도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을 이렇게 대조해서 썼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대조를 했던 이유는 영적 자만심에 부풀려져서 정말 서로 대적하고 분당을 일삼는 그들에게 올바른 자신의 위치를 알아서 그것을 경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훈계를 하기 위한 것이 바울의 진정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마땅히 지적해주고 마땅히 가르쳐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좋다고 해서 전부 다 기쁨을 줘요.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자.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고 있다. 거짓 만족과 위선적인 그런 자기 만족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를 내 자녀같이 경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에게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고 있다고 간절한 자기의 심정을 14절에 보면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타내는데 권하려 하는데 바울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같이.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에게 가장 대적하는 그 성도들을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오면서 이 4장의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이것이 결론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울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이런 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바울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볼로는 말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인물도 괜찮고 굉장히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말도 못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부족한 점, 바울이 좀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에게 그런 경멸하는 자세를 가지고서 그것이 결국에는 분쟁으로 나섰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이 말씀 가운데 흐르는 그 내면을 보면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무척 마음 아픈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자신을 바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이 자신을 사도로서 받아주지 못한다는 것이 무척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오늘 그들을 자녀같이 여기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같이 여기는데 중요한 말은 자녀 앞에는 사랑하는 자녀라 그러고 자녀 뒤에는 권하려 하는 것이라는 이 말로서 자녀를 쓰고 있어요. 자녀는 바로 누구냐? 사랑의 대상이고 자녀는 누구나 바울로서 아비로서 자녀에게 무언가를 경고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기능을 바울은 나타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한다는 이런 표현을 동시에 쓰고 있어요. 실제로 이 세상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만큼 또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또 자녀를 권고하고 경고할 수 있는 그 아버지만큼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자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성도들을 자녀라고 부를까요? 실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가 자기의 자녀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실 바울의 경우에 보면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자녀라는 이런 표현을 성경에 보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시 너희 가운데서 해산하는 그 어미와 같은 해산의 고통을 내가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랑하는 자녀라고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바울은 똑같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것이요. 내가 너희를 낳는 일을 했다. 너희를 출생하도록 했다는 것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체로 존재할 수 있도록 내가 한 아비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비로서 또 자녀가 된 고린도 성도들과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냥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관계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업을 하거나 세상의 어떤 배움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동호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아비고 너희들은 내 자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아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그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아비와 자녀의 관계의 영역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비와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관계가 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런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관계. 그러면서 복음으로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을 그냥 낳아진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때문에 만난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뭐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만나게 한 영역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고 우리를 엮어놓는 유일한 수단은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으로서 맺어진 관계예요.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 복음은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진리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은 뭐 우리가 복을 받는다, 천국 간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이자 내용입니다. 그것을, 그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으로서 나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바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 거 보여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외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해요. 바울의 자랑은 바로 복음이었고 예수,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유일한 자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십자가와 보혈밖에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 전서 우리 2장 2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였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영적 자녀가 된 것, 내가 너희를 영적 자녀라고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15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굉장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아주 끈끈한 독특한 관계를 강조해 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않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스승은 너무너무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일한 영적 아버지라는 것이죠. 유일한 아버지가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스승이란 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만 스승이 있다. 여기서 일만은 문학적 표현이죠. 뭐 꼭 만 명의 스승이 있다가 아니라 수많은 스승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스승이란 단어를 쓰는데 스승이란 말이 뭘까요? 우리가 스승이란 말을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 스승이란 단어를 갖다가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 몽학선생이라고 해놨어요. 몽학선생. 오늘날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후견인, 또 오늘 영어로 만약 표현한다 NIV 성경에 보면 가이언, 이 가디언이라고 표현했어요. 가디언. 여기서 스승이라는 건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그 선생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후견인. 몽학 선생은 뭘까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24에서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그런 몽학선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이 뭐냐? 바로 몽학선생이라는 거죠. 후견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스승, 몽학선생 또는 이 후견이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존재인가 하면은 우선 첫째 이들은 노예예요. 종들이에요. 노예인데 이제 주인집에 훌륭한 사람들의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아들이 6살부터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아들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종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6살 때부터 학교를 가면 학교를 데리고 가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돌보고 막아주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서 그 아이를 예의범절이나 어떤 정신훈련이나 교육 이런 것을 가르쳐요. 그런 종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가디언을 하는 거죠. 바로 바울은 자신은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고 다른 사도들은 그러한 후견인 것 같은 존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도들을 지금 구별을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고린도전서 3장부터 우리가 쭉 배워왔던 것이 이런 걸 배워왔어요. 바울은 자신은 교회에서 심는 이고 다른 사람들은 물을 주는 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리고 자신은 털을 닦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 터 위에 세우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적어도 같이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는 같이 일하는 동역자로 자기는 심고 너희들은 물을 주고 나는 털을 닦고 너희들은 그 위에 세우는 이런 존재라고 적어도 동역자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드디어 전혀 다른 거예요. 너희들은 후견 가디언이고 나는 아버지라는 거죠. 그들의 아버지고 그들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내 아들이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고 다른 모든 아볼로나 개바나 뭐 등등 모든 이 교사들 수 없는 교사들 교회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모든 사람들은 뭘까요? 몽학 선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스승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해서 자신과 다른 사도들을 차별화시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자기가 아주 특별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들에게는 굉장한 책임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내가 영적 아버지라 특히 뭐 좀 큰 교회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들을 내가 영적 아버지다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영적 아버지는 어떤 뜻일까요? 잔소리 말고 내 말 잘 듣고 내게 순종하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사실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대우도 못 받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대적 당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너희들은 나의 영적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는 그들에게 정말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서 책망하고 꾸짖고 부끄럽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면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권면의 내용이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자, 16절에 첫 번째 나오는 권면이 뭘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어쩌면 이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을 말할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시 아버지들은 로마에 사는 아버지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무조건 나를 본받으라는 이런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했어요. 바울이 지금 바로 똑같이 그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교만한 걸까요? 바울이 스스로를 너무 높이는 걸까요?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비단 고린도 교회에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교회에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보 교회에다가는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여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 교회가 전체적으로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자기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을 향한 오직 사랑과 믿음,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삶, 이것만이 바울의 삶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그걸 확실하게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고 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못 받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잖냐? 그런데 나는 그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든지 부족하지만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의 삶을 봅니다. 바울의 삶은 도대체 어떨까요? 바울의 삶은, 바울의 가르침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제 그것을 16절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7절은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를 인하여 바로 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자신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디모데일까? 그리고 디모데는 도대체 누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 디모데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디모데? 성이 디치고 이름이 모데가 아니란 말이죠. 디모데가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를 갖다가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 후서 3장 전부 9개 장을 한 2년 반에 걸쳐서 우리가 디모데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혹시 디모데가 누군지 아세요? 야,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면은 제가 설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제발 잊어버렸었길 바랍니다. 디모데는 누굴까요? 왜 디모데를 보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디모데가 누군지 알까요? 디모데는 우선 바울이 신라라는 사람하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때 처음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디모데는 그때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다시 또 이제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디모데를 이제 같이 데리고 전도를 합니다. 같이 전도 여행을 가면서 바울을 돕는 아들로서 삼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바울을 따라다니는 바울의 돕는 그런 일꾼으로서 또 동역자로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참 그 독특한, 어머니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그리스 남자입니다. 헬라 남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 봐서는 뭐 우리는 좀 이상한 것도 없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이 사람은 루스드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훌륭한 것은 뭐냐면 이 디모데는 굉장히 신앙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 어머니가 이름이 유니게라고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서 우리가 세웠는데 그 어머니가 유니게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인 외할머니는 로이스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너무 성경적으로 이 디모데를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성경적으로 잘 가르쳤는데 그 어린 디모데를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로 아들로서 데리고 그 다음서부터 모든 사역지에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어쩌면은 바울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이 디모데예요. 이 디모데는 어디에서 바울이 예를 들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세워진 교회를 지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 디모데를 보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지도하기 위해서 역시 또 누구를 남겨두느냐? 디모데를 남겨둬요.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도 디모데를 불러서 거기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디모데를 알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에베소 교회, 바울이 가장 어쩌면 심혈을 기울였던 그 에베소 교회를 맡아 거기서 다스리었던 것이 바로 누구냐면 디모데였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바울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서 바울의 뜻을 온전히 잘 전하는 그런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갈 수 없는 대신에 아들 디모데를 거기에 보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냥 디모데를 보낸다 이러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낸다.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한다.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아서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처럼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이 디모데, 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써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쓰는 게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에요. 이 신실하다는 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바울에게 신실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주 안에서 신실한 아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께 신실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께 올바른 신앙을 가진 그런 아들 디모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바른 신앙을 갖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교만하고 우쭐거리고 잘난 척하고 스스로 뭐가 된 척하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지금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디모데는 신앙적으로 너희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어리긴 하지만 17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를 왜 보냈을까요?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뭘까요? 디모데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기를 저가 너희로 하여금,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는데 디모데가 거기 가서 하는 임무는 뭐냐면 나의 행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예요. 나의 행사는 행사란 말이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행사가 뭘까 하는데 이거는 NIV 성경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해서 life, a way of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삶의 방법, 삶의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의 행사란 그런 말이에요. 그것과 또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각 교회에서, 아주 재미난 표현이잖아요. 각처, 여러 군데에서, 그 여러 군데에 있는 각각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것,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디모데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바울이 어떤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으며 그의 삶과 그가 또 모든 지역의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의 가르침이, 교훈이 무엇인가를 너희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바울의 삶의 이 길은 뭘까요? 바울의 삶의 이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바울의 삶의 그걸 뭘 알아야지 우리가 본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바울의 가르침은 또 뭘까요? 그가 각처 각 교회에서 여러 곳 여러 교회에서 모든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뭘까요? 사실 이걸 알 필요가 굉장히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자신의 삶의 목표가 있었어요. 바울은 삶의 목표가 매우 분명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담아져 있던 얘기는 어쩌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일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바울이 아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 일생의 사업을, 자기가 일생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이런 삶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그것이 삶의 방법이고 삶의 길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에는 바울이 그것을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고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것이 바울이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그 능력과 그리고 그분이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어서 내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의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죄 때문에 죽었고 이 세상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새로운 생명의 부활을 얻자고 하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의 삶을 그 다음 12절에 이렇게 계속을 합니다. 뭐라 그러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꽉 잡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혀있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께 잡힌 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삶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은 이 바울 사도의 삶의 모습을 과연 이 디모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디모데 후서를 가보면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쓰는, 어쩌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인 디모데 후서, 그것도 마지막 3장에 가보면 아주 절절한 그런 바울의 이야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장 10절,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교훈, 나의 가르침이죠. 나의 이 행실,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나의 의향, 내 뜻과 내 의도. 그 다음에 나의 믿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 다음에 오래 참음, 내가 어떻게 역경을 견뎌냈는가. 그 다음에 나의 사랑, 자신이 어떻게 사람들, 성도들을 사랑했는가. 나의 인내, 인내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견디기 힘들고 참기 힘든 것을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을 끌어안았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핍박, 그가 받았던 핍박, 그 다음에 그의 고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나하나 나열을 합니다. 나의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핍박, 고난, 그것뿐만 아니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루스드라가 디모데 출신 아닙니까?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이 디모데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 당한 걸 보았어요. 루스드라에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죽게 돼서 성 밖에 던졌, 그 사실을 디모데가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핍박 받은 것을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과연 보고 알았나니,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나의 교훈, 나의 행실, 나의 의향, 나의 믿음, 나의 오래 참음, 나의 사랑, 나의 인내, 나의 핍박, 나의 고난, 내가 어떤 어려운 일 당한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의 삶을 고린도 교회에 가장 잘 전할 수가 있어요. 그는 실제로 이 바울의 삶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는 바울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나의 행실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르침이에요.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역시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무엇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바울 사도 마음속에 가르침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가, 너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뭐를 배웠다고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합니다.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말미암아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하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왜 성경이 그럴까요?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이란 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교훈을 할 수 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그들의 신앙의 모습에 교훈을 할 수가 있어요. 책망을 할 수가 있어요. 바르게 할 수 있고 의로 교육하게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디모데 후서에게,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썼던 바울의 얘기가 그거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가르침은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7절에 그랬는데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것은 바로 디모데가 겪었던 바울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리고 디모데가 교육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생각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바울을 본받게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를 본받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가장 훌륭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행위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뜻을 그는 온전히 본받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15절, 16절, 17절 이 4절 안에서 바울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번씩이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단어냐면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것, 그분과 함께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동등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바울의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날 2000년 뒤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행했던 그 십자가의 길과 바울이 그토록 외쳤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것이 만약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란다면, 바울의 뜻이라고 한다면 2000년 뒤인 오늘 우리에게도, 이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는 바울의 신앙을 본받는 것, 바울의 삶을 본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순수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는, 성공을 하는, 잘나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받드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며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나는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로
내가